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탄절 전야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명식을 위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관련 일정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놓고 양측 협상단이 구체적인 일정 협의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현재 1단계 합의문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번역 등을 포함한 실무 작업을 내년 1월 첫 주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할 86쪽 분량 합의문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요약본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중 간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은 상호 고율관세를 매기며 1년 넘게 끌어왔던 무역전쟁을 일단 마무리하고 후속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경제규모 세계 1, 2위인 두 나라 간의 합의는 2020년 새해 국제경기 흐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쓰촨성 청두에서 만나 양국 관계의 신시대 개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봄 일본 국빈 방문 준비에 두 나라 당국이 만전을 함께 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비롯한 양국 관계 쟁점에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동중국해의 안정 없이는 일중 유대 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중국해 일대에서는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선박이 진출하는 문제로 긴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이 일대를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가 진행된 청두로 향하기 앞서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타이완에 대사를 파견하는 법안을 공화민주 양당 공조로 추진합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23일 공화당 소속 스티브 샤벗 의원과 타이완 특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타이완 특사법은 현지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대표자의 직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각국에 파견되는 미국 대사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 제타이완협회 대표는 인준 절차 없이 국무장관이 곧바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 의회의 타이완 특사법 발의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치권 양당의 지지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들을 통해 관련 입법을 비난했습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오늘자에서 타이완은 대사를 파견할 주권 국가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국제전문지 환95는 타이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을 맞아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심지어 최악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성탄 전야인 어제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당신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일을 완전히 망쳐버렸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사건과 재정 추문 등에 대한 입장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든 세계의 문제가 무엇이든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 기독교 최대 축일이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무기 개발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으며 세계에서 초음속 무기를 배치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군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에 뒤처졌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 시점을 앞두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린 가운데 함경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 시점을 앞두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민간 여객기들을 상대로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하루 미 공군 정찰기 넉 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공개한 정찰기는 지상 감시 정찰기인 EHC 조인트 스타즈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RC-135S 코브라볼,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입니다. 특히 지상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는 지난 11일에 이어 2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미 정찰기의 움직임은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되는 건 이들 정찰기가 포착된 시기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하루에 정찰기 석 대가 동시에 비행에 나선 만큼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북 감시 활동을 노출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위해 북한의 발사장과 군사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North Korea has ratcheted up tensions, we have taken appropriate action to surveil.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정찰기 활동뿐 아니라 위성과 다른 기술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찰 감시 활동이 다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nd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한편 미 연방항공청 FAA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 여객기들을 대상으로 연말과 연초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ABC 방송은 23일 자체 입수한 위협 분석을 통해 미 항공교통 규제기관인 FAA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계 경보를 이달 초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VOA는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북한이 위성 발사나 미사일 시험 등과 관련해 사전에 신고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쩌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닌 아름다운 꽃병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실체를 놓고 다양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또 비핵화 협상 중단 등 대미 강경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NBC 방송은 24일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일 가능성을 주장한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 전술로 회귀하면서 그 신호대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해법에 희망이 없다고 느낀 북한이 미국을 진짜 핵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11월 시험한 ICBM의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이미 미국 대륙을 위협할 만큼의 위력을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ICBM 발사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배신과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것이며 북한의 행동은 더 많은 제재와 영내 미군 강화 등 최대 압박 정책의 부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북 관계가 2017년의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경우 이번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조차 없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미사일 발사일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북한의 실험 중단 선언은 종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 정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킨 전 미 육군 참모차장은 23일 폭스뉴스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이론상으로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방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협상을 위한 흥미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안킷 판다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위성 발사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도발적이지만 북한은 평화적 발사라고 주장할 것이며 직접적 군사 도발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활동 징후가 전혀 없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PR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인지 위성 발사체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느냐 여부 자체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외교 성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예고한 선물은 ICBM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아닌 대미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 선언일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도 있습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무기 보유국 지위 강화 등 새로운 대미 강경책을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지금 합의에 도달해도 이란 핵합의처럼 다음 정권에서 약속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전략적 유보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며 본격적인 협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이 전혀 없다는 점과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실익이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자나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미한 동맹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한 관계의 최대 화두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꼽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전격 발표했고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국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입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지난해 말 배상 판결에 지지 입장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등 국가 간의 외교 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청와대가 쥐소미아 종료 발표로 대응한 겁니다. 한일 모두 서로에 대한 안보상의 신뢰 문제를 이유로 강조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은 잇따라 한국 정부의 발표가 실망스럽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한 동맹 관계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반응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서울을 방문해 쥐소미아는 북한에 대한 공동방어의 핵심이라며 설득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이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미국 의회도 한국의 쥐소미아 종료 철회와 미한일 연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 전문가들은 VOA에 미국이 쥐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쥐소미아는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 안보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북한의 석유 환적 차단 등 매우 포괄적 대응에 필수적이란 겁니다. 아울러 8개 정찰 위성을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일본의 역량과 남북 경계선에 집중된 북한 군사력에 대한 한국의 정보력 공유를 포기하는 건 자위행위로 미한일 공조를 깨려는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한국에 대한 공개 비판 자제를 요청했고 한국군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방어훈련까지 강행하자 미국 국무부는 비생산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잇따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미국은 북중러가 미한일 동맹체제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쥐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한 외교력을 우려한다며 문제 해결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such a weak diplomatic team as it does in the State Department.
미국의 동맹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는 당사국 의지에 달렸지만 미국이 과거처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촉진자 역할에 미온적이어서 이런 사태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쥐소미아는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연장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연초부터 논란이 커진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미한 동맹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위비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강요 회의에서 한국이 50억 달러 비용이 드는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증폭되었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이후 미국 당국자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 등에서 실제로 한국에 기존의 4~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선 유세에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의 갈취,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미군의 한국 방위에 대한 분담금을 한국이 훨씬 더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의 기존 합의를 강조하면서 50억 달러는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 대다수는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가치 동맹보다 방위비 분담금에 더 관심이 크다는 우려는 한국뿐 아니라 미 전문가들과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동맹의 가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미국 주도의 동맹체계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딜레마 등으로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st one, I think, is over South Korea's fair and appropriate role in the US-ROK alliance.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안보와 대북 정책에 더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처럼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끝내 해를 넘기게 됐고 한일 갈등은 여전히 불안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미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미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조치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역시 오랜 안보 동맹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세 차례 만나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지만 미한 동맹은 과거보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다소 경색된 관계를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수잔 스톤튼 전 국무부 통화대 담당 차관보 대행은 VOA에 미한 정부의 정치적 양극화로 약간의 빗셀 틈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이는 동맹 관계에서 흔한 일로 두 나라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under a little bit of strain, and there's a lot going on right now in the relationship.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는 군사 연대입니다. 내년에 상호 방위 조약 체결 67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방위비 분담금 등 산적한 현안을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뉴스 김영곤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B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정치 상태를 면치 못한 남북관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국내 현안들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때마다 초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북제재 강화법을 제정했고 또 위기에 빠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또 한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9년 미 의회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움직임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미회 내에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당시 대북특별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와 사실상의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I am hopeful that now that a high-stakes summit didn't produce the result, that the methodical work to test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건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 국면에 돌입하며 줄어들었던 미북 협상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다시 반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척시머 상원 원내대표는 판문점 회동은 미 외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최악의 일 중 하나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억류자 석방, 일부 유해 송환 등을 진전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지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을 내지 못하자 의회 내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과 북한의 비핵화 의제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됐습니다. 신중한 낙관론을 펼쳤던 공화당 의원들도 점점 협상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다음 단계를 거론하기 시작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은 본격적인 속도를 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이른바 원비화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이 지난 18일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됐습니다. 북한이 대미 비난 발언을 지속하며 연말 시한을 압박하고 연말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원비어법 입법을 주도한 상원 의원들은 오토 원비어 부모까지 초청해 법안 통과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추가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ir thinking is, we're here together because we think
또한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 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의 회기는 심각한 오산이라며 진지하고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캘립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미회는 한일 관계 문제에도 적극 관여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미한일 안보협력 문제로 번지자 의회도 적극 나선 겁니다. 2월 중순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은 중요한 시기마다 의회의 목소리를 내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 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외교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당시 VOA에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하원 결의안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외교위 안건에 긴급하게 올려져 통과됐고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 갈등이 악화된 지난 9월 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외교군사위 지도부 전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바로 다음 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입니다. 특히 한국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여도가 상당한 한국에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초당적인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Does it strike me as a good idea right now given the conflict we have?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영내 갈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런 요구는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미국의 요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지난 회기 연도에 2만 2천 명보다 더 많은 현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올해 법안과 결의안 상정, 서한 등을 통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 지지, 한국전 종전 선언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돈입니다.
예, 북한이 자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계속해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중국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하루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다짐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왕이 부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을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을 신속히 제출한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고 정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의 안정과 발전 방면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은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북한의 관심을 합리적이라고 밝힌 건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것으로 미북 간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영내 긴장 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당분간 미국의 접근법 변화를 계속 촉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예, 올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주요 교통편인 항공기 또 선박 운항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제재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는 892회입니다. 각 항공기가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대의 항공기가 해외 노선 운항에 투입된 셈입니다. 이는 2018년 전체 운항 횟수인 964회보다는 약 70회, 하루 평균 대수 1.3대와 비교할 때 약 0.1대가량 낮은 수치로 고려항공의 전체적인 운항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항공은 올 들어 다롄과 마카오, 진안 등 중국 내 새로운 취항지로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항 횟수를 놓고 볼 때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다롄과 진안 노선이 사실상 8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기존에 활발했던 시행량 노선도 중단되면서 전체적인 운항 횟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기 기종별로는 특별히 좌석이 많은 항공기의 운항이 더 많았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40에서 150석 규모의 TU-204와 70에서 80석의 AN-148을 주로 해외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BOA가 확인한 결과 이 중 북한이 보유한 TU-204 기종 2대의 올해 운항 횟수는 680여 회로 지난해 770여 회보다 약 90회 적었습니다. 반면 좌석 수가 적은 AN-148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약 20회 만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석 수가 많은 항공기의 운항이 줄어든 건 전체 이용객 숫자가 감소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려항공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본격화되기 이전만 해도 최대 6개 나라, 10개 안팎의 도시를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이징과 상하이, 마카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만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은 중복검사를 제외하고 50척이었습니다. 지난해 총 78척의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점을 토대로 본다면 올해 운항률은 약 35% 감소한 겁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든 건 해외 항구로 운항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줄어들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까지만 해도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횟수가 240에서 270여 회에 달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다른 나라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편의치적 선박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해외 항구를 드나들던 북한 선박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올해 북한 선박에 검사를 실시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러시아에서 29차례의 검사가 이뤄져 21차례의 중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통상 북한 선박은 중국에서 검사를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지만 중국으로 향하던 물품 상당수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러시아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지린성 당서기가 함경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랴오닝성 정부 대표단의 방북에 이은 것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북중 간 인적 또 물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바인차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린성 위원회 친선 대표단이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회령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은 이날 리용 북한 함경북도 위원회 위원장과 청진시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린성 툼원에서는 지난 7월 북한의 관광 명소인 함경북도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 관광이 재개됐습니다. 바인차오루 당서기의 이번 방북은 또 다른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의 천추파 당서기가 지난 11월 방북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약 두 달 사이에 랴오닝성과 지린성 당서기가 잇따라 방북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지난 22일로 시한이 만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송환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시 비자 등으로 다시 중국에 갈 수 있다며 지린성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지린성 대표단이 무역과 상업활동, 관광 촉진 방안을 타진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의 북중 관광이 랴오닝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난 몇 년 새 양국 간 관광 증가세를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린성과 인접한 백두산 관광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린성 정부는 북한과 무역과 노동자 문제에서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양측이 이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랴오닝성 위원회 친선 대표단도 지난 11월 신의주를 방문해 문경덕 노동당 평안북도 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었습니다. 당시 중국 현지 매체는 천추파 당서기가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과 무역, 민생, 관광 분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관련 트윗은 미국과 북한의 관여 또 압박 분위기에 따라서 횟수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어조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한 해 46번에 걸쳐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 올라온 북한 관련 트위터 게시물 건수 46건과 동일하지만 2018년 82건과 비교해선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특히 올해 북한과 관련된 트윗 46건 중 43건은 1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졌고 지난 4개월 동안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정상 간 만남 이후 실질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주요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간 북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한 북한 언급 횟수를 줄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의 등장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7년 총 42번 언급됐던 중국은 2018년 87번으로 늘어났고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된 올해는 177번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2017년과 2018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던 이란은 올해 50건으로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고조됐던 2017년과 2018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어조는 강경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북한의 경제 발전 잠재력을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 뒤에 체어맨이란 직함이 붙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다 북한과의 대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올해부터는 유독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를 크게 줄인 미 행정부 당국자는 또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8년 총 58번에 걸쳐 북한과 관련한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지만 올해는 단 한 건으로 줄였습니다. 이 한 건은 펜스 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 1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엄밀히 말해 북한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의 지난해 트위터 게시물들은 상당 부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트위터 글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2018년 4월 국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남은 8개월간 북한을 76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22번에 그쳤습니다. 또 대북제재 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공식 계정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0회와 22회씩 북한에 대한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지만 올해 북한이 언급된 게시물은 단 2개였습니다. 트위터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등 미 당국자들의 북한에 대한 언급도 최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비어웨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북한 문제가 잠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선 북한을 주제로 한 트윗 게시물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이후부터 북한에게로 시작하는 메시지 형태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특정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하는 내용의 트위터 글이 24일 현재까지도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올 들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사 관련 활동이 늘었고 또 노동당 조용원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 분야 활동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77차례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6번이 군사 분야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관련 활동은 13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36번에 달한 겁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11월 23일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창린도 군부대를 시찰한 겁니다. 당시 군부대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에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투 지휘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해안포 발사는 남북 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안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어기고 해안포를 발사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입니다.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7월 31일 신형 방사포, 10월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 등 올해 13차례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11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활동 비중을 늘리면서 박정천 총참모장의 수행 횟수도 늘었습니다. 박정천은 지난 9월 북한군 서열 2위인 총참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박정천은 김 위원장의 방사포 시험 발사와 창린도 방어대 시찰을 수행한 데 이어 12월에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 위원장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또 12월 4일과 14일 미국을 겨냥해 강경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군사 관련 활동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으나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한국의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신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무려 그 13차례, 한 차례당 보통 두 발 이상 쏘았으니까 약 한 거의 30발을 발사했고, 또 그 현장을 뭐 계속 그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그 지휘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하반기 대미 압박으로서 군사행동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종결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수행원에도 미묘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용원 부부장은 올해 34차례나 김 위원장을 수행해 3년 연속 수행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조용원 부부장은 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조용원 부부장이 북한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룡해나 한병서 그다음에 박봉주가 나와서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 사람 지도를 못했다면 내 목이 왔다 갔다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당 부부장도 김 위원장 수행의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현송월은 단 한 번도 김 위원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17차례나 현지 지도의 모습을 나타내 조용원에 이어 수행횟수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의전 실무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의전 실무는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환영식 장면을 보면 김여정은 다른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반면 현송월은 검은 치마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김여정의 위상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현송월이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 비엔남 방문 때만 해도 그 이전 책임자는 김창선과 김여정이었는데 아니면 6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평양 그 순안국제공항에 나타났는데 이어폰을 끼고 왔다 갔다 해야 할 자리에는 이제 현송월 그때 아마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올해 급부상한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동안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외무성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외무성과 최선희 제1부상이 북한 외교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이뤄진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계기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특히 최선희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의원이 됐습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측 배석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선희 제1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1월 열린 미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제1부상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mi.
반면 힘을 잃고 2선으로 물러난 인사도 있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년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핵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총괄해 왔습니다. 그러나 2월 하노이 미북 협상 이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노동당 부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완전히 실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김영철이가 지도록 만들겠죠. 그런데 당에서 아직 부위원장 자리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홍전부 장 자리는 내놨지만은 일단 외교부로 영어 최선이 라인으로 옮긴 것 같은데 협상의 역량은 협상력은 제거됐다보다 축소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북한에서 빨치산 혈봉을 대표하는 최용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이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북한의 경제사령탑에 해당되는 내각 총리도 교체됐습니다. 2013년부터 북한 경제정책을 관장해온 박봉주는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북한은 또 4월을 기해 2기 국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고 정책기관인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은 당 중앙위원회나 서기실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추궁을 연구해온 학자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9일 모르스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국제법과 북한 전문가인 모르스단 북일리노이 대학 법대 교수를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지명했었습니다. 단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015년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등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를 국제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북일리노이 대학은 법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에 관한 정책 조언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정부에 진실과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과정에 관여하는 임무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해서도 관여가 예상됩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는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에 권고했습니다. 단 대사는 상원 인준 전인 이달 초 시카고의 한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며 안보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게 해결 그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인권 문제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단 대사는 국제형사사법대사 직책을 통해 전 세계 심각한 범죄 대응에 정의를 추구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체 세계 역사에 미국밖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 자리는 제일 큰, 제일 심각한 범죄들 그 address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tool들이 military tool, legal tool, diplomatic tool, economic tool, intelligence tools 가지고 이런 큰 범죄들 그 address하는 거예요.
앞서 북한권 단체들은 단 대사 지명을 환영하며 그가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단 교수는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학자라며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a great nomination. He's a fantastic scholar who has great knowledge.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단 대사를 초청했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도 단 대사에 대한 상원 인준은 낭보라며 인품과 열정, 소명의식, 자기관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4월 단 대사 지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인 위튼대학과 노스웨스턴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한국의 기독교계 대학인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법학박사 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것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5일까지 유라시아 북부에 존재했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등장할 무렵 소련은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난과 체제 피로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소련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5년에 걸친 고르바초프의 개혁 조치는 실패로 끝났고 누적된 사회적, 민족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련방 공화국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공산당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소련 국민들의 반발로 실패한 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소련은 6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서기 350년 12월 25일 교황 율리어스 1세가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로 공표합니다. 성탄절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고대 로마인들의 겨울 축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했는데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원래 부활절에 의미를 뒀을 뿐 예수의 생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세기에 이르러 성탄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서기 350년 교황 율리어스 1세가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로 공표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축전이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크리스마스는 영국에서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올리버 크롬벨이 이끄는 청교도 세력이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풍습이 문란하고 인간의 영혼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 1652년 크리스마스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은 1870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국민 화합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 탄생 기념일로 지내는 크리스마스의 관습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 기독교 국가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념하고 있습니다.